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저희가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리시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일임하고 맡겨놓으면 될 문제인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셨다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로 귀천하시고 도로 귀환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이 또 하늘에서 또 어떤 어르신 내가 이 세상을 방문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약간은 인정은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 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또 예수님 같은 분이 또 실제로 이 땅을 온 적이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익히 안 바와 같이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라는 어떤 특별한 축제 기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늘에서 특별한 어떤 분이 또 오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급한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서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지라 보여 갈라지는 것이 저희께 보여 각 사람이 임하게 하더니 저희가 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을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시고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충만히 받았다. 예수님이 충만히 받아가면 예수님이 시속 100km 와가지고 내 몸에 배 텅 하고 튕기고 같이 튕기고 얼싸안고 끌어안으면 그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예수님하고 식사할 때도 예수님 따로 식사하고 우리 따로 식사하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이렇게 코를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고 식사를 같이 하고 잡자를 같이 해도 제자들이 말이죠. 그걸 예수님 보고 충만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이렇게 그게 참 난처하죠. 왜? 육체라는 것을 실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라 하는 것은 개체 아닙니까? 딱 구분되는 개체잖아요. 구분되는 개체. 이게 섞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에 피가 휙 쏟아나가지고, 바깥에 튀어나와가지고, 내 심장에 돌고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두뇌 활동이 내 두뇌 활동을 대신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그것을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오신다는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육체로 신체를 지니고 나타나신 어르신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해볼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의심을 해볼. 예수님이 손을 만지고 누워보고 하니까 아, 거기 계시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 가능한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고 뭐 성령이 임할 때 불같이 왔다 하지만 성령 임할 때마다 뭐 불이 혀같이 나타난 건 알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한순간의 현상일 뿐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도 그러면 그건 난감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했냐 안 임했냐를 어떻게 아냐 말이죠. 임했나 안 했나를 어떻게 아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는 성령이 임했다. 그때 어떻게 임했는가? 성경에 보면 비둘기 같이 임했다. 뭔가 세례 요한한테는 비했겠죠. 비둘기 같이 임했다. 비둘기는 아닌데 비둘기 같이 임한 걸 보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머리에 항상 비둘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 받아서 일했다는 그 표시가 뭐냐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의 크게 차이 나는 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크게 차이 나는 점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한다면 그 논리라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제자들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그 크게 차이 나야 되는데 또 나야지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나느냐 어떤 차이점이 나느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성령을 받았기에 나타남 받았기에만 나타나는 현상 성령을 안 받았으면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을 그 특수한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그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은 영이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렇게 했고 세상을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세상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어떤 특수한 현상이 벌어진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이 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었으면 좀 제가 들고 싶은데요. 여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유명한 일이 나오죠.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 아내 되는 삽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부부는 어떤 부부냐 하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반을 교회 서시라고 이렇게 기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참. 재산의 반을 바친다. 10억까지면 5억 내놨다. 5천만 했으면 2,500만 내놨다. 1억까지 했으면 5천만 원을 교회 내놨다. 2억 갖고 있으면 1억을 내놨다. 보통 믿음 아니죠. 정말 대단한 반을 내놓는다. 11조 해도 대단한데 11조 아니고 10에 5조를 했으니까 이거는 아마 초대교회 이 사람이 한 재산은 기부는 크게 유용하게 잘 썼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기부하는 그 하나님의 신앙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칭찬받을 만해요. 근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산을 반을 바쳤는데 그런데 반 바쳤다고 죽고 말았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이 교회를 볼 때 아나니아 삽비라를 볼 때 자기네들 재산 반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도 말고 베드로 말고 다른 사람들에는 믿음이 출중한 걸로 보이고 칭찬이 늘어졌겠지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를 딱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재산에 전부를 바쳐서 돼 있는데 반을 바친 것인 것을 알았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있대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너가 그 다음에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래. 성령을 속이고 거기서 성령을 속였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을 속인 대가가 뭐냐? 그 적시로 죽고 말았어요. 그 뒤에 곧다가는 같이 죽은 게 아니고 남편 먼저 죽고 그 뒤에 삽비라 나한테 삽비라도 아내가 그 알지 못하고 세시한 뒤에 삽비라가 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 하고 난 뒤에 그 삽비라도 세시한 뒤에 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속였다니 사도를 속인 것도 아니고 다른 교인들 속인 것도 아니고 당연한 목사를 속인 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아니 성령이 있긴 있는 겁니까? 성령이 있긴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요? 신체성이 없는데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원래 성령에 의해서 자기의 땅값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 바치기로 그렇게 지시와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바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악마가 개입해서 땅값을 속이고 그 얼마를 속이고 나머지를 바치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 내부의 문제고 외부 사람들은 모를 줄 알고 또 성령님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뭐 없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바친 거예요. 사람들만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뭘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알려주니 알았지요. 베드로가 네가 악마가 들어가지고 밥주고 바쳤으니까 너는 죽으라 해서 어찌하여 하느냐 하나님께 네가 사람한테 한 것이 거짓말 한 것이 하나님께로다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면서 그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이 신체성을 가지고 사람한테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입장에서 왔다면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함께 계신데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차이뿐이죠. 그 차이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차이가 그럼 더 차이가 그 신체가 없으면 우리는 믿는데 되게 뭐 불편할 게 아니냐 힘들 게 아니냐 딱 눈에 예수님도 신체로 왔으면 성령님도 여자 모습으로 던지면 이렇게 여자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 성령인데 잘 있었어 하고 여자 모습으로 하면 믿기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눈으로 봤다고 믿어집니까? 가늠자가 예수님 눈에 안 띄어가지고 배반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눈에 안 띄어가지고 세무시가 부인했습니까? 오히려 하나의 충만이 되려면 하나님과 인간의 일체가 되려면 신체보다도 오히려 성령으로 오시는 쪽에 더 유리한 거예요. 우리한테 더 좋은 거예요. 아니야 성령께서는 신체를 통과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 성령이 계시는 저희라 했으니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든든하고 더 아심되지요. 신체를 믿는데 예수님만 믿듯이 믿으면 2년 반 동안 잘 됐는데 6개월 동안 안 믿고 예수님 싫다 이래버리면 성령님이 함께 있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와버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버리면 그들은 걱정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저 여러분들이 그저 요한복음 16장 여기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너희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 문 잡고 도리어 내 말 함으로 너희 몸에 금심이 가져가였다. 이게 인간의 연약성 아닙니까? 인간의 약함 아닙니까? 사람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친근하고 든든했던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거짓말 수밖에 없지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왜 살아가노? 남다 이 누구나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가장이 있는데 가장이 미국으로 뭐 출장 갔다든지 훌쩍 그저 눈에 안 보이면 식구들 그 사람도 불안해요. 저도 가끔 서울에 성공부라 가버리면 제 아내가 막 물을 있는 데 다 담가보고 거기다 진주도 거기다가 창문까지 다 담가보고 갑자기 뭐 성령님 함께 있는 그 말을 갖다 들었지도 않고 하여튼 신체를 가진 어떤 든든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런 그것도 껍데기라도 든든해 보이는 그런 가능이 있을 때는 집안이 든든하고 그 없으면 횡하이 없으면 횡해져가지고 뭔가 도둑놈 들어오면 여러분 갑자기 뭐 한단 말이죠. 그런 불안함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죄로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은 밖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 이것만이 진정으로 한번 구우는 명랑 구이 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닥터급 이야기에서 왜 보혜사 오십니까? 인간 힘으로 10년 믿어도 12년째 보장 못하고 12년 믿어도 13년째 보장 못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 예수를 손으로 주물해서 믿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럼 믿을 게 뭔데요? 아예 칩처럼, 컴퓨터의 칩처럼, 아니 우리 속에 내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충만이고 그게 인재다. 성령의 인재입니다. 그걸 가지고 고린도후서에서 그걸 뭐라 하냐, 보정했다. 보정, 보정금처럼, 보정금처럼 우리의 신체 속에 이렇게 확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각해버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정금으로, 선물금으로 그렇게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말씀 들으니 기분 좋다만 성령이 언제 한지 우야합니까?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특수한 경험을 난 게 아니고 뭐 불받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으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이만큼 했다. 이 했겠지요. 맞아요. 맞는데 그거 말고 내 힘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닌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을 깨닫는 것은 이것은 세상 윤리 도덕도 아니고 이건 오직 성령님이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아까 고린도서 은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라 하십니다 했는데 그럼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이게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 나오는데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했다. 다시 성령께서 임재하는데 그냥 같이 살자 하고 쑥 들어오신 게 아니고 같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날마다 우리 속에 네가 이게 은혜다 알겠나? 못 깨달았어. 이게 은혜야. 이건 네 힘과 노력이 아니었단다. 네가 찬양하는 것은 이게 은혜야. 이렇게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바로 그저 8절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누가 와서 말입니까? 예,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께서, 일단, 우리 속에 계시면,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지금 몸 담고 있는 세상에, 죄에 대해서, 세상들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의롭다는 그것에 대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심판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자질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은혜가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자, 요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이게 상당히 여러분 못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뭐 성령 받았으면 뭐 뜨겁다, 할렐루야 이래야 될 건데 성령을 받게 되면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어떻다고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죄가 잘못된 개념이 죄구나.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의롭다는 개념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성령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대충 이해는 되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을게요. 왜 성령께서 갑자기 그런 쪽으로 일하시는가? 그것은요, 이렇습니다. 한마디만 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 이제 날아가버려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속 시원한 말인지 모릅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 자식 서열이 있는데, 하나 장가 안 가고, 둘 시집 안 갔다. 부모 입장에서는 마무리 안 되었죠. 아이고 저 자식들 보니 참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야지.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야야 그냥 청각천으로만 선정하자.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장가 나의 성과에서 장가만 보고 예전에 서른 내 시절을 못 봐가 내가 가슴이 무거웠는데 성령이 오고 난 뒤부터는 그게 내가 할 마무리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관계없이 세상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해 버린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에 이런 말씀 뉴스에 들어보니까 뭐 대전인가 어딘가 대전인가 거기서 이렇게 어떤 아파트 회사에서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시공 전에 분양했는데 그 분양금 받아가지고 시공도 샀대. 어떤 아파트 회사는 시공 후에 분양한 거예요. 거의 공정 90%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그때 분양하겠습니다. 라고 예수였어요. 그만큼 우리 아파트 자신 있습니다. 뭐 팔리면 팔리고 모르겠는데 자신있게 팔기 확실하고 내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보는 사람은 자기가 이 앞으로 지을 아파트가 상품도 안 되다가 그냥 돈만 덜렁대고 뭐 아파트 괜찮겠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차라리 이미 모든 것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진정 눈으로 보면서 그 수도꼭지 앞틀을 가면서 바랬나 이랬다 어떤가 흔들어 가면서 아파트 괜찮네 내가 이거 분양 받을게요 이런 것이 훨씬 소편하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마무리했어요. 90% 공장에 100% 마무리된 상태다 말이죠. 딱 이러고 이 오늘 밤에 죽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이 밤에 끝을 잡고 죽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괜찮을 정도로 우리의 처소를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신 분이 아니고 세상 전체를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선포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행전에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흠을 취하며 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을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도 안 믿어도 봐줬어요. 봐줬다 하는 말이 제가 이게 나오는데 그거는 허락을 했는데 허물지 않았는데 십자가 알지 못한 시대에는 아이고 막 허물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써 완전 천국이 우리 머리만에 이렇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이상은 세상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연연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마무리했으니까 주님께서 다 마무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되십니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된다는 그 부담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 해방시키지 않았잖아요. 좀 더 쉽게 하기 쉽게 해서요. 제가 그저 신예 쪽으로 운동하다가 나무 채 뛰는 것을 제가 한 쪽자 있어가지고 가왔는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정신 신경으로 오는 불안과 초도 속에 나날이 보내며 인생의 회의를 느끼신 분 새로운 신령 상담을 꼭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장소 천리교는 여러분을 반가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앙한님 대한천리교 어선교회 566-3399 여기에 천리교 은성교회가 전도지를 구반하는데 전도 내용이 뭐냐면 정신신경은 불안과 저도 속에 나날이 보내며 인생의 회의를 느끼신 분 새로운 신경상담을 고대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장소 천리교는 여러분을 반가이 맞이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오늘날 교회가 하는 내용이 있더래. 오늘 교회가 천리교뿐 아니고 오늘 기독교 전부다. 좋은 아버지 되기,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잠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TV에 나오는 설교 좀 다 그런 거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배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신 은사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보면 성경 내용은 뭡니까? 바로 그따위 사고방식을 증명하기 위해 성령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마음에 했는데 뭐 있다가 그렇게 미리 남아서 그렇게 집착하고 예착받게 남아가지고 하여튼 정신건강이 어떻고 진정을 오는 보라가 쳐져? 성령님은 얼마나 다시 만만한지요. 차라리 증명하라. 그딴 것에 아직도 마음 뺏기는 우리들 자신을 보고도 청망하고 세상을 보고 청망하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요한복음 16장에 이제 구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오해하고 있냐면, 죄라는 것은 복음에 관심 없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15장, 요한복음 15장 30, 그 23절에 무슨 말씀 합니까? 내가 오기 전까지는 죄를 알았었더니만, 이제는 내가 오고 난 뒤에 너희가 죄가 핑계치 못하려. 복음에 관심 없는 게 죄예요. 자, 가든이라는 죄도 큽니다. 살인죄, 엄청나지요, 살인죄. 도둑, 거짓말 한 죄, 크지요. 도둑질 한 죄. 어릴 때 부모 쓰라던 애가 돈 빼고 훔쳐가지고 까져 사먹던 죄, 크지요. 다 큽니다. 그러니까 탐내는 죄도 크고, 부모를 공격하는 죄도 크고, 남 미워하는 죄도 크고, 크지요. 하지만, 그런 저런 죄는요, 복음을 모르는 죄이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마무리했다는 것을 안 믿는 죄는 비행기하는 건 죄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무리한 게 뭐냐? 두 번째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예요. 의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의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의의가 가능했다는 것은 의인데, 아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빼돌려고 지가 착해서 복받으려고 하고 지가 바르게 살아서 하늘에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짓이 흠집되게 만드는 그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모험을 마무리했다는 것을 모르는 게, 복음에 관심 없는 게 죄고, 의라는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공짜로 준다는 걸 몰라 안 믿는 게, 그게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저들의 의라는 것은 책망받을 만하죠.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 달랑 한 문제예요. 문제가 달랑 한 문제고, 그 한 문제 정답 모르냐, 그거는 지옥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세상 사람들이 꿈도 못 꾸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의미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되고, 부활하신 의미도 알게 되고, 성천하신 뜻도 이제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를 구원을 은혜로 주기 위해서, 천국 가서 영생을 은혜로 주시려고, 공짜로 주시려고,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을 하셨구나. 그것이 바로,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마지막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에게 감당치 못하죠. 나중에 성령이 오게 되면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지금 우리 아파트는요, 우리가 하나님 준비한 아파트는 100% 시공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마음대로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잘 살아도 그만, 못 살아도 그만입니다. 뭐 잘 산다고 뭐 내 길을 묻겠습니까? 못 산다고 어디 뭐 바로 굶겠습니까? 이 세상 연연하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그 기쁨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예수님의 그 영,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도록 마음을 비우게 하옵소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사실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